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이렇게 예배당에 찾아주셔서 같이 예배드리시는 분들,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같이 하시는 모든 분들을 축복하며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눈으로만 한번 인사하시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예,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더더욱 안녕하십니까라는 이 말이 따뜻한 온도로 다가오는 시대가 요즘 시대인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 그 피로사회라는 책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모든 시대에는 그 시대만의 고유한 주요 질병이 있다. 이런 문구가 나와요. 책에 의도된 100%의 의미는 아니지만 지금 이 시대를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바로 코로나로 점철되는 그런 시대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매몰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회적인 우울증, 우울 현상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래도 코로나 블루라고 부르죠. 사회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무엇인가에 꽉 막혀서 어떤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는 그런 현상들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사회에, 우리 각 개인에게 나타나고 있는 게 바로 요즘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시대, 이러한 코로나 블루가 더 심각한 것은 그러한 우울의 현상이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도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바로 코로나 블루로 인한 우리 믿음의 우울 현상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오늘 서두에 나눴던 안녕하십니까라는 이 질문을, 이 인사를 조금 더 바꿔서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안녕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좀 나눠서 또 바꿔서 이야기를 전하고 싶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여전히 안녕하십니까? 만일 이 믿음의 질문이 그렇지 않다면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처럼 내 믿음의 건강이 치유함 받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정말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바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말씀이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는 바로 바울이 쓴 서신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또 바울이 개척한 교회죠. 이 고린도라는 지역은 무역항입니다. 항구 도시여서 많은 물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돈도 많고 또 많은 지식들도 많았고 또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많은 종교들 역시 바로 이 가운데 성행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많은 종교들, 그 가운데 많은 우상들이 횡행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고린도라는 지역에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면서 그들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칩니다. 교회에 대해, 복음에 대해 그 많은 것들을 가르치게 되죠. 그런데 그가 많은 복음, 많은 가르침을 고린도 교회의 가르침에서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성적인 타락, 우상 숭배의 문란함, 또한 빈부와 빈자와 부자를 가르는 편가르기, 이러한 세상적 가치관과 문화에 빠져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선교, 흔히 말하는 우리 전도여행을 떠나면서도 그들에게 서신으로 목양적인 가르침을 그들에게 전해줍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 전후서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에게 큰 문제는 바로 영적, 성적, 또한 우상숭배의 타락, 여기에 더해서 그들에게 부활을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다는데 더큰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어보진 않았지만 사도 바울은 15장 12절, 바로 이 부활에 대해 쓴 연유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바로 이 부활을 의심하는 자들 때문에, 또한 부활을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펜을 듭니다. 바로 부활에 대한 의심은 기독교 신앙에 대한 의심이요,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요, 우리 믿는 자의 소망에 대한 의심이자 삶에 대한 의심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의 이야기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이야기와 너무나 흡사해요. 코로나가 덮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생과 사의 갈림길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최근에 어느 집사님의 대화했던 이야기를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집사님과 잠깐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얘기냐면요, 이 어머님, 이 친정 어머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이 어머님을 이렇게 여차여차해서 댁에 모시지 못하게 되고 못해서 이제 요양병원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양병원에 모시자마자 이 코로나가 덮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초기 잘 아시죠? 요양병원에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닥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어머니를 직접 찾아뵙고 얼굴 한번 손 한번 만져보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최근에 그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나서야 이 어머니를 찾아뵙고 어머니의 얼굴을 뵙고 그 고생만 하다 돌아가신 어머니의 손을 이제서야 만져볼 수 있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눈물을 쏟으시는데 제가 아무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미에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희 어머니 좋은 곳 가셨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마지막에 저에게 되물었던 이 질문이 이렇게 들리는 거였어요. 목사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왜 저에게 이런 아픔을 허락하셨을까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까요? 이렇게 저에게 묻는 것 같았어요. 만일 여러분에게 이와 동일한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린다면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해주시고 싶으십니까? 이 코로나 시대는 그 수많은,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맞닥뜨리고 생명을 잃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우리에게 물어보는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여러분, 이 질문에 이 세상은 하나님의 존재를 비웃기라도 하시지 여전히 성적 타락, 우상 숭배의 만연함, 또한 빈자와 부자의 격차가 더 넓어지는 그런 폐역의 낭떠러지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어둑한 시대에, 이 암흑의 시대에, 이 의심의 시대에 정말 우리가 이 시대를 돌파할 열쇠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바로 바울은 이 의심의 시대를 살았던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또한 오늘 우리에게 바로 그 복음의 진리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1절부터 2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은 의심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믿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바울은 부활을 의심했던 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가 전한 복음을 너희가 받았다. 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그것에 서 있다. 또 무엇이라고 말하죠?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받았다란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믿음은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믿음은 전파한 복음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믿음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바울이 말했던 복음을 의심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들이 헛되이 믿고 있다. 헛되이 믿는 것은 그들이 부활을 의심하는 것이고 복음을 의심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헛되이 믿고 있다고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그가 받은 복음의 그 정체성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3절 상반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자, 앞에서는 그들이 너희가 내가 전한 것을 받았다고 말했죠. 그러면서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했다고 말하는데 그럼 무엇을 전했을까요? 우리 한번 3절 마저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러분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요, 바울이 전한 것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신 부활사건, 하나님이 일으키신 그런 신적사건을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 바울이 전한 것은 성경의 핵심인 복음의 핵심을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바로 성경의 핵심을 말하고 있고, 또한 성경대로 부활하심으로 그 성경 핵심을 다시금 재확인하는 신적 사건이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임을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능력이 이 시대를 돌파할 열쇠가 됩니다. 그것은요, 부활이 오늘 말씀처럼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일으키신 성경의 약속의 증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부활의 사실성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5절부터 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개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열두 제자에게와, 6절,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7절,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여러분 저는 오늘 5절부터 8절까지 있는데 전율을 느꼈습니다. 전율을. 여러분 특별히 6절 한번 봐주시겠어요? 6절 한번 화면을 좀 띄워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무엇이라고요? 대다수는 살아있고.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여러분 저는 여기서 전율을 느꼈습니다. 소름이 끼쳤어요. 지금 바울은 부활을 의심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을 의심하는 자들이 있느냐? 지금 너희가 나와 변론하자. 지금도 부활의 증인들이 대다수는 살아있어서 그 부활을 증거하고 있다. 또한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도 주님이 부활의 증거자로 그 놀라운 영광을 보여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능력, 부활의 복음은 바로 기독교의 근간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 됩니다. 네 맞습니다. 부활은 우리의 육체의 삶이 마무리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부활의 영광을 잊게 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그렇기에 그 부활의 능력이 지금 부활의 약속을 입은 우리의 삶 가운데 작동이 되는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그 부활의 능력이 지금의 우리의 삶에 여전히 작동되는 게 우리의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시대가 어떻습니까? 2019년에 시작된 코로나는 여전히 끝나지 않는 그 암흑의 터널처럼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어요. 연이어서 천여 명이 계속 확진자로 진행되는 것이 오늘은 2천여 명이 넘어서는 그런 더 답답하고 갑갑한 현실 가운데 우리가 매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회색지대, 회색시대와 같은 그런 연장의 시대를 살아가고는 우리는 세상처럼 동일하게 하나님을 의심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부활의 능력을 믿는 자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어떤 집사님에게 어떤 선교사님의 간증의 영상을 좀 보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이거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보게 되었는데 이 선교사님의 이야기가 대략 이렇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동남아시아 어느 한 나라에서 18년, 작년 거의 20년에 가까운 시간을 자신의 젊음을 바쳐서 거기 영혼도를 위하여 선교에 매진하게 되죠. 그런데 어느 날 경찰들이 이 선교사님을 잡으러 온 거예요. 그래서 왜 잡으러 오냐 했더니 당신이 불법 총기류를 소지한 죄목으로 지금 이렇게 돼서 당신을 연행해 간다. 그래서 이분이 납치되다시피 감옥에 끌려오게 되고 그 가운데 구류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언제 끝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너무나 억울한 거죠. 자기는 여기에 선교하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러 왔는데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인가? 하늘의 날벼락도 아니고. 그렇게 이게 감옥에 있는 동안 너무나 분노가 억울함이 몰려오니까 이분이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무고하게 고소한 그 사람에게 저주를 내려주십시오. 고아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막 저주의 기도를 퍼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지나도 현실은 바뀌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주변에서는 이 죄목은 20년 이상 이 감옥에 흔한 말로 썩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우리가 돈을 쓰자. 여기는 좀 돈 좀 써서 권력에 청탁하면 그래서 우리가 좀 빠져나올 수 있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자. 그렇게 유혹의 소리가 계속 들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교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참 이게 역설인데, 너무나 힘드니까 한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연락을 해서 내가 이번에 여기서만 나가기만 하면 내가 이 정말 이것을 보답할 테니까 좀 도와달라, 좀 부탁한다, 정말 좀 도와달라, 이렇게 막 간절하게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그 고통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여러분 짐작이 가시죠? 그런데 바뀌는 건, 변화되는 건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도 여전히 아침에 이제 묵상은 계속 했으니까 그날도 이제 성경을 보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마음속에 계속 이 말씀이 되뇌더라는 거예요. 누구누구야, 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계속 이 말이 이 귓가에, 이 입가에 계속 맴돌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곧장 성경을 펼쳐서 이게 어디 말씀일까? 라고 막 펼쳐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말씀이 이사야서 43장의 말씀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이렇게 써있더라는 거죠. 이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여러분, 이 고난의 상황, 위로의 상황에서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정작 이 성교사님의 말씀을 사로잡은 구절은 바로 이 첫 구절의 위에 부분에 이 성교사님의 눈길이 꽂히게 되었다는 거예요. 43장 1절 한번 상반절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선교사님에게 위로가 되었던 말씀은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구속했다, 두려워하지 말라, 물 가운데 불 가운데 내가 너를 지켜주셨다, 이 말씀 내 위로가 됐습니다. 하지만 더 큰 위로는 무엇이었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아, 너를 구속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너에게 말한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내가 너를 지킨다. 이 말씀이 너무나 큰 위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천둥처럼 그 귓가에 맴돌았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 선교사님이 지금까지 하나님 저에게는 왜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라고 외쳤던 그 의심의 싹을 모두 다 말씀 가운데 불태워지고, 그래, 이 상황 가운데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반드시 나의 모든 것들을 보시고 바라보시고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 확신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놀라운 체험 이후에 정말 놀랍게도 모든 것들이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무죄 판결을 받고 안전하게 가족의 품 안에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부활의 능력을 믿는 자들에게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바로 이 부활의 능력을 믿는 삶이 바로 이런 삶입니다. 나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나를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지금도 부활하셔서 내 삶과 동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삶, 그것이 바로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자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권능이, 부활의 능력이 이 암울한 시대를 돌파하는 하나님의 영적인 권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분은 이렇게 되레 질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목사님, 그 말씀은 소위 모든 걸 다 바쳐서 하나님께 나아갔던 선교사님 같은 분들 이야기 아닐까요? 목사님 현실은 너무 어려워요. 사회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목사님 제가 조금 내 삶에 여유가 있다면, 내가 좀 현지에서 은퇴하고 나서 내 성숙이 좀 이루어지면 제가 그때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되레 질문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부활의 능력, 부활의 삶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내가 어디 특별한 곳에 가서 얻는 그런 능력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그 부활의 주님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능력이 바로 부활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아이들과 봤던 영화 중에 하나, 소울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영화 소울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요. 이 소울이라는 영화는 이 내용이 그렇습니다. 어느 재즈 밴드의 그런 재즈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은 이 꿈을 가진 이 주인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공은 임시직 음악 강사예요. 그러나 또 여전히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피아노를 통해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가르치게 되죠. 그러다가 우연찮게 이 사람이, 이 주인공의 꿈에 그리던 그 밴드와 같이 협업할, 그러니까 같이 공연할 그런 놀라운 꿈에 그리던 그런 찬스를 얻게 돼요. 그래서 너무 막 즐겁게 놀게 오다가, 영화겠게 그랬지만 죽게 됩니다. 죽게 되어서 이 영혼이 그 어느 곳으로 올라가게 되죠. 근데 이 영혼이 우여곡절 끝에 다시 그 몸으로 돌아오게 되고, 코마 상태에 있는 그 몸으로 돌아오게 되고, 꿈에 그리던 바로 그 재즈 밴드에서 피아노를 치면서 그 공연을 성황리에 마무리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주인공이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공연을 마무리하고 나서 이제 나올 거 아닙니까? 나오는데 이 주인공이 그 꿈에 그리던 그 재즈 밴드의 그 대스타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무 좋은데 좀 이상한 게 있다는 거죠. 내가 그렇게 평생 꿈꾸고 바라던 그 무대에 서서 너무나 공연도 잘하고 이렇게 성황리에 마무리가 되었는데, 막상 꿈에 그리던 그 공연을 마무리하고 나니까 이 이상한 느낌은 어떤 거죠? 이상한 건 뭐죠? 하고 대리에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 재즈 밴드가 그걸 듣다 재즈 밴드 스타가 이제 그걸 들으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젊은 물고기와 늙은 물고기 이야기인데, 젊은 물고기가 어느 날 늙은 물고기에 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저는 바다에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늙은 물고기가 이렇게 물어봤겠죠. 바다에 가고 싶냐고, 바다라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젊은 물고기가 이렇게 얘기했죠. 예, 저는 바다에 너무 가고 싶어요. 라고 말을 하니까 이 늙은 물고기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지금 네가 있는 그 이곳이 바로 바다다. 여러분, 부활의 능력이 그렇습니다. 부활의 능력이라는 것은, 부활의 삶이라는 것은 내가 믿음 생활 20년 해야, 내가 어느 직분을 얻어야 얻을 수 있는 그런 삶의 능력이 아니에요. 바로 지금 하나님이 주신 삶의 현장에서 나의 영원한 부활되신 주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고 내가 그 믿음의 삶을 살겠노라 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서신을 썼던 바울의 살았던 시대는 황제가 신이었던 암흑의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시대에 매몰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바울은 부활의 증인으로, 부활의 삶을 사는 자로서 그 삶을 뛰어넘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갔다는 것이죠. 그 바울이 오늘 10절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우리 한번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다 알다시피 바울은 더 수고하였고 더 헐벗었고 더 매맞았고 더 매진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것은 바로 바울은 부활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알고 부활의 능력의 삶을 살았기에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결론처럼 11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늘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나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너희조차도 내가 받았던 복음 그대로 너희가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 역시 부활의 증인으로 부활의 능력자로 살아가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동일한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암흑한 시대, 의심의 시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갑시다. 부활의 능력을 철저히 신뢰합시다. 그때 비로소 우리 역시 바울처럼, 우리 역시 베드로처럼, 우리 역시 요한처럼 그 시대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를 돌파하는 영적인 권능자로,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자들에게 이는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권능이 임하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을 할 텐데요. 선한 능력이라는 곡입니다. 이 선한 능력이라는 곡은 여러분 정말 잘 아시다시피 독일의 본 헤퍼 목사님이 쓴 글에 이게 곡을 붙여서 찬양으로, 또 독일에서는 찬양으로 불려주는 곡이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히틀러의 치하에서 독일에는 정말 어두웠고 소망이 없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근데 보네퍼 목사님은 미국에서 보장된 그런 교수의 자리를 버리고 같이 고통당하는 조국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하기 위하여 모든 걸 다 버리고 고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땅, 그 나라, 그 시대를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바로 이 시를, 이 글을 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찬양을 부를 때 하나님 이 어둑한 시대에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 부활의 능력을 다시금 확신시켜 주옵소서. 그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달라고 그런 기도하는 마음을 다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그 선하님이 우리 감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가 하루 또 하루가
하루 또 하루가 늘
다시 한번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사시니
그 선하 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를 외면치
마시고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우울한 시대, 의심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여전히 암흑의 시대에도 우리는 시대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금 이 시대를 돌파할 수 있는 영적인 권능을 얻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금 살아나는 놀라운 능력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이 시대를 돌파할 수 있는 영적인 권능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엎드리고 기도합니다.